예, 해볼까요?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다른 소리만 안 하면 25분 정도의 강의가 끝나야 되는 정도의 분량이고요. 예. 조금 빨리 끝나고 김밥 좀 드셔도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럴지는 잘 모르겠고요. 해봅시다. 20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한 호흡으로 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우리는 굉장히 어떤 글이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냐면요. 사도행전이 오순절 성령 세례와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장부터 28장까지의 분량에서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아, 사도행전은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기적의 은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란 입지전적인 인물이 등장해서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열방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 확장의 오픈엔딩, 그래서 마치 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이다 뭐 이런 식의 스타일, 뭔가 지속적인 확장과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승리의 역사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28장을 쭉 읽어보셨죠? 분량이 어때요? 바울의 2차 전도 분량은요 10장이 되지 않습니다. 10장이 뭐예요? 3-4장밖에 되지 않아요. 바울의 1차 전도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바울의 1차 전도는 왜 유대중심적 교회에서 왜 이방중심적 교회가 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에서의 선언성이 훨씬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이 변화되는 패턴으로 쓰여진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어요. 서너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도 어때요? 베드로의 처음에 성령받은 장면이 나오지만 그 성령받은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는 성령이 임했더니 모든 일이 해결됐다가 아니라 뭐에 대한 포인트예요? 성령이 임해서 뭐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왜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죽음이 성공일 수 있는지. 왜 우리가 현세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혼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활 이미지를 재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액센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왜 유대적 교회가 아니라 이방적 교회인지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주도성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28장인 책에서 9장의 분량을 오늘 얘기로 갑니다. 28장인 책에서 9장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3분의 1에 해당되는 얘기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얘기로 사도행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비해서 가장 느린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는 탁탁탁 치고 지나가는데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승리의 기록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두 사도가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만 사역한 게 아니고 요한만 사역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록에서 보면 더 다양한 측면을 복음이 전파했단 말이에요. 인도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빌립의 전도 여행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류의 사도행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딱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얘는 열로 가서 여기를 뒤집어놨고 얘는 열로 가서 저기를 뒤집어놨고 얘는 일로 가서 일로 뒤집어놔서 그냥 교회가 세상을 다 뒤집고 다니는데 지금도 뒤집고 있는 중이야. 라는 톤으로 쓰여져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안 쓰여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 분량이에요. 지금 오늘 톤입니다. 여러분 오늘 톤에서 밝은 얘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로마에 잡혀있는 바울 얘기로 사도행전은 오픈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딴 얘기 먼저 시작하는 건데 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전통적인 사도행전관에서 여러분들이 좀 탈피하셔야 돼요. 텍스트에서 벗어난. 마치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뒤집어지는 흐름 속에 있고 나도 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라. 뭐 이런 패턴. 사도행전 29장 뭐 이런 거 있잖아. 29장은 씨. 29장에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30장에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목 잘려서 돌아가시거든요. 굳이 쓰여있다면 그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0장부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사도행전의 정체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클라이막스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보세요. 스토리를 따라가 봅시다. 여기서는 저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설교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엔 변화되는 대중이 중요했고요. 그 사이에서 테마적으로는 선언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치유의 의미, 설교의 의미, 뭐 선언의 의미, 그리고 권위의 의미 이런 것들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선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바로 전주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의 역동.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이 그것을 도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변화되는 이야기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은 19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에베소의 승리. 그렇죠? 여기서 찔끔 건드려보고 저기서 찔끔 건드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적과 공동체와 사회적 갱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승리가 마침내는 갱신된 에베소가 딱 엔딩이고 그 다음에 이런 위대한 변화가 어떻게 로마에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지가 쭉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포커싱이 쭉 어디로 내려와요? 바울로 확 좁아지죠.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3차 전도행은요 전도행이 아니에요. 20장에 나오는 3차 전도행은요 전도행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제까지 갔던 지역을 탁탁탁탁 찍고 그냥 빠집니다. 그렇죠? 잠깐 전도하긴 하는데 사건이나 교회가 세워진 기록이나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의 반장 정도만 해서 바울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소아시아 사역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3차 전도행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 자체를 다루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담겨있는 게 뭐 다루고 있어요? 유두고 달려있죠. 설교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얘기 하나 써있죠. 그렇죠? 그래서 걔를 살린 다음에 천천히 야 근데 네가 졸아서 못 들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쭉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얘기 하나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큰 위로죠. 저 같은 목사한테는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떨어져 죽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 있는데 뭐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좋은 것 좀 이해를 하고 가야지 뭐. 그렇죠? 그래요. 괜찮아요. 하여튼 이런 얘기 하나가 담겨있군요. 곧장 어디로 넘어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어떤 응답과 깨달음이 있었고 그 응답과 깨달음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과 소통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기 의미, 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마까지 압송된 이야기의 핵심 고백을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어쩌다가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뻔히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이 일이 최종적인 목적이보다 이 일의 최종적인 목적이 달려갈 길과 주위에 쓰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일의 목적 의미는 뭐예요? 내가 복음의 사명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가 쓰임받는 일인 건 확실해. 그렇죠? 내 목적에 부합하죠. 근데 뭘 몰라요? 이유를 모르고 과정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과정은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건 내가 각성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21장에 보면 각성해서 해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동네에 가면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다 예언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뜯어 말리죠. 너 가면 어떻게 된다? 너 가면 어떻게 된다? 그럼 바울이 아는 건 뭐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인 건 확실해.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건 알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되지도 않아. 그렇죠?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죠. 최종적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게 될 거야. 근데 과정이 되게 힘들 걸 알고 그리고 왜 굳이 그런 방식인지도 모르겠어. 과정도 되게 힘들 거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간 그걸 위해서 나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렇죠? 오케이? 멀리 있는 빛, 발 앞을 비치는 등불, 그 사이의 어둠. 이게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금 에베소 뒤집어 놓는데 2년 걸렸어요. 그렇죠? 에베소를 뒤집었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반탄력이 나왔잖아요. 뒤집었더니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발하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도시가 7개, 8개, 9개, 10개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 지역 사회가 완전히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적인 개념이 여전히 강한 시대인데 그러니까는 대표 도시 10개만 변화시키면요. 아테네를 뒤집을 수 있어요. 아테네를 뒤집으면요.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왜요? 아테네의 정신이 곧 로마의 정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 그리스 사역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 승리가 10번 반복되면 20번 반복되면 한 도시에 2년씩 내가 10년을 투자해서 5도시, 20년을 투자해서 10도시를 변화시키면 그게 바울 인생의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게 제국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어렵다면 내가 에베소를 변화시켰으니까 이 용기를 가지고 더 도전적으로 어떻게 가면 돼요? 그냥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제국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로마까지 다이렉트로 여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아예 에베소의 승리를 어디서 반복될 수 있도록? 로마에서 반복될 수 있도록. 왜? 로마 제국, 로마 시민이 변하면 제국이 변하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이 엄청난 제국이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디가 뭘 바꿔요? 이런 로마 시민이 정권을 바꿨어요. 그렇잖아요. 로마 시민이 정권을 바꾸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로마 시민이 바뀌면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가 가면은 제일 싫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거기 다 모여있죠. 어떤 사람들?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싫어하죠.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고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지켜주지 않고요. 다른 소아시아 도시에서는요. 바울이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입니까? 싹싹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꼼짝없이 잡히죠. 뭐예요? 뭐가 없어요? 빼주는 애들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바울을 백업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 난리가 나도요. 바울은 다 빠져나갔어요. 잡힌 적도 있지만 빠져나간 적이 더 많아요. 뭐예요? 그만큼 자기를 지지하는 교회와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자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제일 싫어하고 내 말을 제일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래쪽에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를 가서 로마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굳이? 왜 그런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내 가능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이방 선교회 처음에 가서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한 번 터뜨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방 전도에서 그렇게 큰 성과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다가 제대로 변화시킨 거 에베소가 처음 터뜨린 건데 이젠 이 상태로 로마까지 가면 되지 왜 굳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3, 4년을 썼는데 아니 4, 5년을 썼는데 왜 굳이? 라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이게 바울이 쓴 입장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갖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 같은 이미지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쓰는 이미지가 내가 과정적인 어둠이 있으나 최종적인 빛을 바라보는 욥의 이미지. 앞을 봐도 옆을 봐도 그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 결국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아는 욥의 이미지. 최종적인 목적의식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근데 그 목적의식 속에 오늘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 중간의 어둠에 대해서 그가 견디는 태도가 바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렇죠? 이 태도를 가지고 바울이 시작을 하죠. 바울이 딱 시작하니까 어때요? 에베소 장로들은 슬퍼하며 울고.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나라면 되게 싫을 것 같아. 여러분 나 좋아하는 데가 있어. 여긴 나 좋아해요. 그렇죠? 여기선 나 좋아해요. 내가 여기서 건담 티셔츠를 입고 강의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좀만 가면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건담 티셔츠 입고 주일날 강의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내가 굳이 그 사람들 만나면 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동선을 보세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붙잡고 울죠. 그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굳이 거기 가서 고생하시려니까 뜯어 말리죠.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야고보를 만났는데 무슨 대화가 시작되죠? 수만 명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너를 싫어한다는 얘기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세상이 다 나를 좋아하는데 얘들만 나를 싫어해. 근데 거기를 가라는 거야 지금. 근데 바울은 20장과 21장에서 너희들이 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울면서 되게 슬퍼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최종적인 빛과 내 앞에서는 등불밖에 모르지만 그 중간의 고통을 내가 예상하지만 난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죠. 그렇죠? 여기서 좀 지엽적인 얘기로 응답을 받았으나 주의 뜻에 반대인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고 어떤 계시를 봤어요? 바울이 고통받는다는 계시를 봤죠. 아니 바울이 고통받는다는 계시를 봤죠. 그러면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가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바울의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것 같은 혹은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들에게 받으셨던 것 같은 시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에게 계시받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까지야 그건 더 대립적으로 참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뭘 근거로 얘기해요? 자기가 받은 응답을 근거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날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그게 바울의 시험이죠. 바울이 받는 도전이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거기서 그들의 얘기를 끊어내죠. 왜? 중간에 시험이 있는 건 나도 알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내 최종 목적이 거기라는 것들에 대해 최종 목적에 도움이 되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엽적인 얘기지만 바울에겐 시험이었어요. 이게. 결국 여러분 주위에 선량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위안답시고 기도도 해보고 응답도 받아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사실은 사단의 음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는 이 이중구조. 내 밑에 빛을 볼 수 있고 최종적인 빛을 볼 수 있고 중간에 어둠을 볼 수 있는 이 구조가 잡힌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래? 하고 바울이 거기서 안주했다면 하나님의 바울 향한 뜻들은 이루어지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우리는요 자주 부모들이 자꾸 그러죠. 자기에겐 가치적인 걸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자녀에겐 세속적인 걸 말할 때가 있어요. 너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이고 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해도 돌파해야 되고 주를 위해 해야 되고 가치 있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왠지 아 그래 너 편할 대로 너 위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됐건. 근데 이제 못 알아먹을 애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시는 건 좋긴 해요. 그렇죠? 괜히 적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두 번째 시험이 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합시다.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그냥 쭉 스토리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고보를 만나죠. 교회 수장이에요. 근데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기서 약간 짠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바울을 잡아놓고 그 청원하면서 예술하는 이단의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막상 그 종교에서는요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이 진짜 내가 진짜 그 우두머리면 세계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지금 세계를 뻗어놓고 세계교회가 자기를 존중하고 뭐 자기 말을 따르고 자기가 교황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애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이단 취급하고 막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또 이렇게 해명해야 되고 막 이런 입장이고 여기서도 이제는 치는 입장이지. 근데 나갔더니 또 다 내 책임이야. 내 적들은 나를 우두머리로 생각해. 얘가 이루어놓은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얘니까. 그러니까 조금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이루어놓은 것 때문에 인정을 받고 나가서는 아 얘가 수장은 아니야.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야고보가 수장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야고보는 안 잡아가잖아요. 야고보는 안 잡혀가고 있는데 바울은 잠깐 왔다가 잡혀가서 이 종교의 우두머리란 얘기를 듣고 핍박받고 하여튼 첫 장면은 뭐예요? 들어왔던 야고보가 뭐로 갑니까?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가 어떤 걸 문제 삼냐 하냐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지킨 걸 갖고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게 맞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규례 전통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로 서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 걸 새롭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뭐가 했습니까? 규례와 전례들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계 그런 것들을 지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죠. 헬라계에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예 헬라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때에 맞게 율법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어떤 오해를 했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 이방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폐하도록 바울이 만들었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건 오해였어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규례를 어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소속된 사람들 중에 유대 혈통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규례가 네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하게 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받은 거죠. 여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오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개념에서의 문제점들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의미를 전달하는 일종의 상자이기 때문에 때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하면 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율례는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그건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그들의 일정한 편견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멍청한 애들의 오해 풀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머리를 깎고 증인들을 세우고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라는 증언을 유대식으로 하는 과정들을 다 수행하죠. 아, 난 바울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 소아시아 가서 진짜 자기가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먹을 거 못 먹고 텐트 만들어 가면서 예수 전할 때 누구 하나 뭐 누가 도와주긴 했겠지만 뭐 도와준 적도 없는 것들이 이제 와서 뭐 율례를 지켰네 안 지켰네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기는 이런데 시간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게 오해예요라고 막 그 사람들의 언어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머리 깎고 막 그래야 되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사실은 되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들의 오해를 풀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뭐가 됩니까 사실? 바울의 이 행동이 사실은 화해적 행동이죠. 이방교회와 유대교회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지 않는 화해적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을 트집 잡는 건 그거죠. 헬라인이랑 그냥 걸어간 건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또 오해를 해서, 오해가 아니라 일부러 책을 잡은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로마 군대가 충동해서 바울을 잡고 나서야 그들이 치는 것을 멈췄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죽일 마음으로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바울이 매 맞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냥 쭉 성전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얘를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야 제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다 누가 딱 그러니까, 아니 얘 나 얘 안 데리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얘를 때리기 시작한 거죠.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일 만큼 때리려고 했는데 군대가 출동해서 살아나죠. 겨우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아서 딱 빠져나온 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 군대장 그 백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되죠? 예,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서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죠. 뭘 전합니까? 자기의 그리스도 간증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이방 땅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던 자기 간증을 많이 할까요? 바울이 여기서 하는 논주를 보시면요, 유대인 전도예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는 유대인 전도, 다른 표현에서 유대적 전통성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나는 거스리는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의 증거를 거스리는 사람도 아니다. 뭐예요? 난 구약의 그 율례와 율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뭘 믿는 사람이다? 바리새 전통에 따라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심판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다. 그게 그 당시 유대교의 기본 교리거든요. 네가 유대교를 믿느냐라고 할 때 지금 우리는 기독교를 믿냐면 예수를 믿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유대교인이냐면은 모세의 율례를 인정하고 선자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리고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 앞에서 있을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유대교적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유대교적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유대교적 고백의 확신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앞부분 설명보다는 굉장히 긴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가 더 나와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그가 진리인 것을 너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빨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아나니아가 선포해서 자기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해서 계시성 속에서 뭘 봤습니까? 아,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율례와 율법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언약의 완성자이신 걸 내가 봤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증언에서는 바울이 자기 간증을 두 번이나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내가 한 것이다. 아니 그 구약이 했던 그것을 예수가 확증하는 것이다. 구약이 말씀한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증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왜요? 구약 성경 아니 그 유대계의 배열, 바리새계의 유대계 계열에서는 천사의 계시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컸어요. 권위가. 천사의 계시에 대한 권위가 커서 바울이 나중에 좀 이따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천사가 그에게 얘기했으면 얘기를 한 것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계시를 인정하는 사고가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 예수의 살아계심에 계신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르쳤던 가치가 영원한 가치라는 것들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듣겠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잡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니까 군인들이 괜히 이제 바울을 때리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 군인들도 황당하죠.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바울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법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그 당시에 법적으로 기독교가 불법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불법인 게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죠. 로마법이나 현행법 어디에다 대도 이 사람을 처벌할 법률이 없어요. 사실은 유대교의 법칙을 유대교의 법령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엔 자치령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법령을 어기면 그것도 로마에서 그것을 법을 어긴 걸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떤 율법을 어겼는지 얘기를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난 율례와 규례 어긴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 사이에 자치법이나 로마법이나 어긴 게 없어요. 근데 일단 잡아와서 무조건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로마인인데 네가 그렇게 때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너 로마인이야. 너 언제부터? 난 태어나면서 로마인이야. 아, 난 샀다. 내가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다시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로마인으로서 로마 진영에 갇히니까 공식적으로 하죠. 길에 있는 놈을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와서 공회에 세워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공회에 세워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포인트를 둬요? 아까 얘기했죠. 바울은 이 전통 속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고 모세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부활과 심판을 믿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모세의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의 믿음으로 심판받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확 바울 쪽으로 쏠리죠. 그래서 제 사람 천사가 저런데 나타났으면 나타난 거지. 딱 그래 버립니다. 사두개인들이 무슨 개념 없는 얘기를 하냐 해서 자들끼리 분쟁이 나타나죠. 공회에 세워져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다시 그가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도 서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마까지 가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40명의 바울을 죽이기로 금식하고 선언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판을 요청하죠. 다시 한번 재판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이동할 때 그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얘기 첩보를 바울이 듣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려면 좀 먹어가면서 해야 될 텐데 바울을 죽이기까지, 난 이게 제일 궁금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않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굶어 죽었겠죠, 그렇죠? 이제 굶어 죽었어야 되잖아. 바울은 안 죽었거든. 안 죽고 로마로 빠져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중간에 먹었을까? 하여튼 유대인들 특징이죠. 하여튼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 때문에 총독에게 넘겨버리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총독한테 빼버립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어떻게 해요? 총독 앞에까지 나와서 바울을 다시 한번 문제시하죠.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고 총독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총독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를 변론하죠. 그렇죠?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을 믿으며 심판과 부활을 믿는 신앙 속에 있음과 그들 유례를 어긴 적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총독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총독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바울에게 돈을 받으려고 자주 그를 부르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를 잡아뒀는데 그 2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단 한 텀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울이 겪었던 일은 이거예요. 또 딱 올라갔더니 같은 신앙인들이 의심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방식으로 뭔가 설명해야 되는 작업들을 겪고, 그리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자기를 구타하고, 그래서 군병들이 자기를 빼내서 자기가 딱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3천 명 정도 믿어줘야 정상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아, 저는 꼭 죽여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로마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목숨을 빼서 총독한테 딱 갔는데, 총독 앞에서, 총독은 이제 객관적인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총독 앞에 딱 섰는데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기가 잊지도 않은 제목, 현행법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제목들을 계속 얘기하고 총독한테 난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총독은 거기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바울을 계속 불러서 뭘 들어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은 가끔 총독에게 불려나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어요. 근데 들을 때는 무서워해요. 근데 안 놔줘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부를 때는 사실 복음을 듣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주면 어느 시점에선 돈을 갖고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왜? 얘네 계파가 세계에 수십만 명 있다라고 하니까 누군가 얘한테 돈을 찔러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돈 받으면 유대인의 마음이고 뭐고 놔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불러요. 그걸 인연을 겪는 거예요. 그 인연. 얘기했죠?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만 있어도 바울이 살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딱 갈라디아 가서 쫙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음 주에 딱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돌 맞으면 또 에! 하고 또 그렇잖아요. 제대로 전도할 기회가 있어도 살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빌립보 가서 간수장이라도 믿든가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이사 앞으로 로마를 향해서 고난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살 거야. 그렇지? 바울의 삼중고가 느껴져요.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 총독은 끄떡을 안 해요. 돈 생각이랑 정치적인 사고랑 돈의 사고에 묶여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총독도 사람인데, 그렇지? 그리스도와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다른 데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렸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 총독은 끄떡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도전해서 뭔가 사역할 다른 기회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요. 2년이 흘렀어요. 옛날에 바울이 2년한테 주어지면 2년 정도가 주어지면요. 에베소란 도시 하나 뒤집어 놨었거든요. 자기한테 2년 있으면 자기는 도시 하나 뒤집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도 여기 있어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제 총독이 바뀌었네요. 기회가 왔죠. 총독이 바뀌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시 바울을 후임 총독에게 고소하죠. 대제사장들도 불만이었죠. 쟤를 죽이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살려두니까. 그렇죠? 바울도 불만이죠. 아니면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변론하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힘이죠.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시민권자는 항상 로마 도시의 도시 로마의 시민인 것처럼 이 제국의 주인인 것처럼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도 로마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총독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상고하겠다 해서 가이사에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총독이 보내야 되는데 이제 죄수 번호 몇 번 바울 얘 죄목은 뭐 가이사에게 상소했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독이 뭐가 고민이냐. 이게 죄목을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그라빠를 부르죠. 분봉왕 헤롯 그 계열이죠. 헤롯의 그 다음 왕이었던 아그라빠 헤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한번 들어보고 얘 죄명을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한번 그래서 헤롯이 와서 이제 바울을 보고 한번 얘기를 좀 쭉 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 얘기를 쭉 합니다. 얘기를 쭉 하는데 다시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를 말하면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세례받았는지 어떻게 도전받았는지 그러니까 쭉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아그라빠가 뭐라고 해요? 네가 공부 많이 하다 미쳤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공부 네가 지나치게 했다. 네가 헛걸 봤구나. 야, 너 참 괜찮은데 네가 헛것 한 번 봐서 네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안타깝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를 믿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의 존재를 왜 믿지 않느냐? 왜 헛걸 봤다고 얘기하느냐 해서 선지자를 믿습니까? 선지자의 존재를 믿으시면 계시를 믿으면 이러니까 네가 지금 날 전도하려고 그러냐? 약간 함심하다는 듯이 네가 지금 새 치어로 날 어떻게든 전도를 해보려고 그래? 얘기했더니 난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갇혀있는 걸 빼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때 바울이 기분 좋았을까? 이때 뭐 아그라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믿어줘야 좀, 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되게 왕이기 때문에 죄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안 먹어요. 안 먹혀요. 끄떡도 안 해요. 야, 너 네가 날 전도하려고? 나 어떻게 해보려고? 야, 네 수가 뻔히 보인다, 야. 딱 얘기해버리죠. 그리고 뭐라고요? 얘는 죄는 없고 미친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죠? 그쵸? 네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뻔했었다라고 얘기해. 이 장면에서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 바울이 죄인으로서 끌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당대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 그럼 사람들한테 무슨 오해가 있겠어요?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까지 압송된 걸 보면 무슨 죄를 지었던 거 아니야? 죄인이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 쟤 안양교도소에 있었대 그래요. 인천교도소에 있었대 그래요. 아, 그러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순결을 결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죄수였다는 거, 범죄자였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뭐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빨간줄을 갔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체포돼서 압송된 기록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야 죄인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의 죄 없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총독은 그의 죄목을 정하지 못해서 괴로워했고 아그라파는 죄가 없다는 걸 선언을 했고 그렇죠?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후임 총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그라파가 26장에 간증하고요. 그리고 27장에 로마로 압송되죠.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에서 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압송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압송되는 모습이 보이죠.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예언합니다. 이 배가 풍랑을 당할 것이다. 안 가는 게 좋다. 그런데 그냥 가죠. 그래서 풍랑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풍랑이 진짜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울 말 잘 듣죠. 그렇죠. 예. 쟤네들이 다 도망가면 니네는 죽어. 그러니까 걔 배 다 버리고. 아, 이제는 곧 땅을 만날 거니까 많이 먹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 배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은 무죄 하나 압송된 것이고 압송될 때도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자의 모습으로 압송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오히려 바울이 가는 곳에 그 배에 바울이 죄수로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보사 이 배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모습으로서 내가 네가 가이사에게 서야 되기 때문에 너와 너와 함께한 자들의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나 사실은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 이유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선언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갇혀있죠. 갇혀있으면서 뭘 합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죠. 먼저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몰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가르침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지역에서 일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바울에게 처음 뭘 듣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하죠? 날마다 강론하에서 어떻게 정해요? 구약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서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요. 그래서 그 선언이 끝나고 바울의 가르침이 있은 이 강론이 며칠에 걸쳐 이른 그 강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반으로 쪼개졌다고 그러죠. 바울이 맞다고 많은 사람도 있고 바울이 틀렸다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느끼면서 아,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어렵고 그래서 어디로 간다? 내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구나 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방에게 전하면서 이제 엔딩이 됩니다. 그렇죠? 스토리에 가면 쭉 오시죠? 바울이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오시죠? 바울한테 뭐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한테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승리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이게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근데 이걸 하층민들한테 가서 전했더니 변화되는데 중상층에 대해서 전했더니 절반 변화되고 상층민한테 얘기했더니 조금 믿고 사회 지도급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비웃어. 이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이건 하층민의 문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을 결박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이라면 총독도 예수 믿고 아그라파도 예수 믿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딱 서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기의 최대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몇천 명 앞에 서서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죽이기로 결단했어요. 그렇죠? 그 거절감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대중에게 얘기를 하건 그 개인에게 얘기하건 유대의 대중도 총독도 그리고 분봉왕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엔딩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캐릭터를 잡으셔야 돼요. 이 구장을 걸치면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이미지. 이 구장에서 걸치는 바울의 이미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죄 없는 죄인인 바울의 얘기인 그가 받았던 핍박의 삶. 이게 뭘 말해요? 그의 존재, 바울의 존재가 가장 이상적인, 가장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정체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이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내가 말만 하면 사람이 병이 났고 교회가 생기고 다 뒤집어져 갖고 나를 신처럼 대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어디가 닮아 있습니까? 아, 한 달만 했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때는 그런 때가 있었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뭘 보여줘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인생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삶을 보여줘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을 받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어떤 기적이 벌어졌다,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 누가 뒤집어졌다, 어떤 사회가 변화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엔딩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요, 그 예수를 말미암아 한 개인이 어떻게 변화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계속 강조돼서 나와요? 뭐가 계속 강조돼서 나와요?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겪었던 자기 삶의 변화에서 강조하고 나와요. 바울의 삶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빛을 보기 때문에 그 지금의 오늘의 선택들에 내가 오늘 선택을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알고 맨 마지막에 빛은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과 고통과 조롱과 핍박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거기를 간다는 자발적으로 그 길에 참여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삶이에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인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요? 목적만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분명히 진리를 위한 길이라는 그의 목적성 때문에 제가 오늘의 성공과 오늘의 결과와 오늘의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의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내면을 지켜나가면서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 선언 그리고 모두와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는 그것이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바울이 보이는 이상적인 모습.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을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새로워진 예수를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새로워진 사람은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꿈꾸시는 그 천국을 믿고 그렇죠? 그래서 그 천국이 모세우경이 상징하는 바는 의예요. 그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를 상징하고 선지서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그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비전을 상징하고요. 바울이 선언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바울이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맞는 삶을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건강한 공동체 속에 이 땅에서 내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걸 믿는 게 바울이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삶에서 뭘 보여줘요? 두 번째죠. 바울의 삶에서 뭘 보여줘요? 바울이 믿었던 걸 보여주는 게 이 아홉 장의 얘기에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바울이 삶에 가졌던 태도. 그가 고통과 고난 속에 여전히 목적 중심적인 삶을 산 거. 성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주의의 가장 문제점은 성공의 결과를 찾고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9장을 투자하는 얘기는요. 실패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목적에 의해서 선명한 목적성 때문에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이 바울의 삶을 보여주고 그럼 바울은 뭘 믿었느냐? 그가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이루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심판과 영원한 천국 이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믿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다른 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보여줬던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삶의 태도와 바울의 믿음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완성형이고요. 성령이 부어주신 새 사람인 거예요. 제가 왜 사도행전 하면서 신비주의를 욕을 계속하는지 알겠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완성형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복음을 위해서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자 미랄처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계시를 보내 안 보내 그거 갖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돈 벌고 높아지고 싶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쓰레기들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이걸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고 자꾸 이분들이 사도행전 구절을 따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걸 얘기한 게 사도행전이 뭘 쓰고 있는지 보란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캐릭터는 뭐예요? 진짜 자기가 무엇을 믿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 스토리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럼 이 바울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상징하는 게요. 전통 유대교 자체,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진정한 유대교가 어떻게 됐어야 돼요? 진정한 유대인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가를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를 가지고 어디 열방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뭐가 됐어야 돼요? 유대인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약이 됐어야 되고. 여러분 바울이 신구약을 연결시킵니다. 베드로적 정체성은요. 잘못 오해하면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은 유대교 내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런데 바울이 명확하게 맨 마지막 바울의 삶을 통해서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며 그것이 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를 바울이 설명해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설명해낸 걸 통해서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고 전통적인 구약의 이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자들이 어떻게 사실은 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표방되고 있지 뭐 꼭 바울 그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성의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구약의 완성자이며 그리고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구약 공동체와 신학의 교회 공동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저 이방교에 대해서 전도하고 유대교랑 단절. 유대교는 바울을 욕하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바울을 욕하고 유대인들도 바울을 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예수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기독교를 바울이 창시한 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비판을 받는 게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방 땅에서 바울이 전했던 종교는 베드로나 다른 야고보나 심지어 예수가 생각했던 종교와 조금 다른 형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만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 가서 오해를 해소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의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그러면 바울은 진짜 쓸데없는 것만 한 건가? 여러분 성공적이진 않았어도 바울이 꿈꾸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아홉 장이 가진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바울이 소원했던 사역성, 사역의 상징성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자기 고륙의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사명은 이방의 사명이었지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이 끝난 다음에 내 안에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9장 3절에 9장 1, 2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바울 안에 있는 애탐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은 민족주의자였어요. 바리새 계열이었고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았다는 건요. 아 이게 다 잘못된 것이고 내가 새 출발한다가 아니라 내 민족, 이 바리새파라고까지 얘기합시다. 이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뭐고 이 유대 공동체의 가치가 뭐고 사실 이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워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한 열정이 바울한테 있었어요. 그리고요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도법일 수도 있겠지만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사실. 그리고 바울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아그라빠 왕이나 총독이나 뭐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그라빠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헤롯을 상징하죠. 총독은 누구를 상징해요? 빌라도를 상징하죠.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세 가지 세력이 누구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였던 3대 세력이죠. 그렇죠? 예수를 죽였던 3대 세력 앞에 가서 지금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이게 갖는 역사적 사역적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그라빠 안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누구예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파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총독 헤롯,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대중들. 그렇죠? 그들이 받아들였나 받아들여지 않는가 이전에 먼저 선언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의 면전에게 다시 가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갖는 메시지적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 자체가 그 선언성, 다시 한번 그들을 소멸시켰던 자들에게 그가 맞다고 선언하는 선언성, 그들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 선언성의 사역에 그걸 책임을 누가 진 거예요? 바울이 진 거죠.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나, 그런 표현, 욥기 얘기하면서 지옥으로 보낸 선교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욥이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욥기 얘기하면서 했었죠. 욥이 누구한테 전도해요?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은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사탄에게 뭘 보입니까? 사탄에게 뭘 보여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요, 사탄의 면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은 그를 사랑한다고 선언한 전도자이고 선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지옥으로 보낸 선교사라고 합니다. 욥이 승리했다는 의미보다 더 큰 건 뭐예요? 그가 선언했다는 의미가 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죽였던 4대 세력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자기가 고난받으면서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죽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한 이 4대 세력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4대 세력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면서 마침내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구조성을 갖고 있어요. 사역적 구조성에서. 그래서 이 9장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이 9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루즈해졌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했던 얘기 또 나오네. 바울이 했던 설교 또 나오고 바울이 했던 간증 또 나오네. 못넘어 간증을 한 책에 3번이나 기록을 해놨어. 그냥 여기저기 계속 끌려다니네. 여기서 끌려다니고 저기서 끌려다니고 저기서 끌려다니고 힘없이 끌려다니네. 그리고 별다른 변화도 없네.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익사이팅한 위주로 기억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 위주로, 잘 되는 거 위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세랑 에베소 승리만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이 두 가지 얘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투자하는 얘기는요, 예수 같은 고난당하는 삶을 산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끌고 가는 예수 같은 삶을 산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믿는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당장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망의 꿈을 꾸며 오늘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선택을 해야하는 삶의 바울.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세상과 부딪히며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세상 앞에서 선언하는 사역의 바울. 그래서 그게 성공적이었냐 실패했느냐, 편안하게 살았느냐 불편하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었냐 잘못 들었냐, 여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낸, 무엇을 믿어서 어떻게 살고 그 삶으로 어떻게 세상과 부딪혀낸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야 되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의 상징이며 또한 예수를 믿어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세 사람의 상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멋있는 책이지. 우리 안에 편법의 논리나 어떻게 하루 이틀 기도하면 인생이 훅 변할 텐데 라는 식의, 그래서 왜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지름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라는 식의, 그리고 조금 받은 은혜나 체험을 엄청난 것인 양 포장하고 과장해서 사실 내 종교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오해들을 벗어나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어 예수가 맞고 오늘도 우리한테 일하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동할 수 있는지, 나를 무엇을 믿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지향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바로 이 마지막 아홉 장이 돼야 되는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 안에 새로운 걸 믿게 하시고 오늘의 고통과 조롱받는 삶에서도 그것을 살게 하시며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대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의 은혜일 텐데 성령께서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삶에 새로운 동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헤엄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이것을 지향하게 하시고 또한 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힘이 들 때 담대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 길을 결단하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을 도전해서 예루살렘을 가라라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얘기하는 바울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세임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사도행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저희가 축복으로 알고 기대하며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